월요일 새벽 말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되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오늘 월요일 말씀 우리가 주일 읽었던 말씀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열하게 그러니까 60만 장정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함께 광야를 걷는 그 긴 행렬 가운데 끝에서 약해서 뒤처진 자를 공격하는 아주 비열하고 악랄한 짓을 했던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그때 싸워서 이겼던 장면까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아말렉 말고 또 다른 이방인인 이드로가 등장합니다. 제가 저때 그 어버이 줄로 설교했던 것처럼 1절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인데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아니고 미디안이라는 족속의 신을 예배하는 것을 책임지는 자가 모세의 장인이었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이제 전체 내용은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어디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5절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이게 지금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느냐면 지금 18장 1절 읽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이르는 것은 19장 1절에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아직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이미 하나님의 산에 진을 쳤다고 되어 있어요. 조금 이상하죠? 보통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그 시간의 순서대로 쭉 된 줄 아는데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앞뒤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도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해서 후세에게 남겨준 사람들이 이게 앞뒤가 뒤바뀌어 있다. 이게 안 맞네요.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바꾸지 않고 그냥 뒀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 하나씩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모세의 아내와 십보라 그리고 아들 게르솜과 엘레세를 데려왔다는 그 이야기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다. 뭐 이방에서 나가는 애가 되었다는 의미. 그리고 엘레셀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엘레셀 두 번 하면 모세의 지금 80년 넘어가는 인생이 끝이 난 거예요. 다 요약이 될 정도로 그 중요한 이름을 지었다. 그러나 더 큰 사건은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러 왔다는 것이고 모세를 만났던 그 사건이 그 장소가 시내산인데 이게 시간이 장소가 뒤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바꾼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자 이제 정리해 봅니다. 왜 그랬을까? 자 이유는 17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이 이집트 빼고 여러분 보실 때 이 동쪽으로 있는 그 많은 큰 지역에 정말 많은 그 족속이 퍼지는 그 가운데서 특히 많이 살았던 사람이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 사건까지 가도 거기에 아말렉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큰 민족을 이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비열한 짓을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느냐? 그냥 이방인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우호적인 사람이 딱 대비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이방인, 이스라엘에게 아주 우호적인 이방인이 두 개를 딱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 하면 전부 다 막 개고 문제가 많고 이런 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아주 우호적이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주 우호적인 그런 이방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왜 강조가 되느냐면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기 편을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바깥에 있는 사람 말도 틀리고 옷도 다르게 입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그 사명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읽어보시면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 말은 그 말 좀 잘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들을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면 전부 다 정복해서 전부 다 할 일을 받게 되느냐 그런 말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땅을 받아서 거기에서 제사장 나라 세워지는 과정에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확장해가지고 이집트도 정복하고 여기도 정복하고 저기도 정복하고 이런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주께로 이끄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방인들은 전부 다 나쁜 놈 이렇게 흑백 논리로 다른 이방인들을 바라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생각보다는 이 부분을 무조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시대처럼 무조건 이방인은 개다 이렇게 적대적으로 생각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제 이런 말씀의 근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무조건 이제 유대인이 되려면은 할례를 강요하고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신약에 이렇게 경건한 귀부인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이제 라합처럼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이 되겠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오늘 이 구절인 거예요. 그 뒤에 나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모세가 이제 장인 이도를 맞이해가지고 이제 8절에 보면 쭉 설명을 하잖아요. 무슨 일을 겪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길에서 즉 광야에서 이 시내산까지 올 때 그들이 당했던 모든 고난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을 그 장인에게 다 말했다. 그랬더니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10절 이도로가 이르되 자, 요 구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말하고 싶은 바예요. 이방인도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자가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기록에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미디안 제사장이란 말은 미디안의 신을 예배하는 그 모든 그 족속의 그 중년 종교 의식에서 그것을 집전하는 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왔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미디안 제사장이니까 이도로가 이 번제와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자기가 집례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다만 뭐가 중요하냐면 가져왔지만 하나님 예배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아마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이제 그 전에 모세가 집례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집례를 하고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제물을 가져오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함께 교제했다. 예배자로서 그 자리에 참석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과 정말 딱 일치하는 그것을 상상케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성전도 세우고 이제 솔로몬 이후로 사실은 솔로몬 이후로 일어나야 될 일들의 축소판이 오늘 이거예요. 오늘 이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앞에서 떡을 먹는 이 장면이 솔로몬처럼 유명해지고 번성했을 때에 그때 그 일이 일어났어야 돼요. 그런데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의 그런 영화와 그 영광과 그 놀라운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아 솔로몬 솔로몬 하는데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성전만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이런 일들은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디서 삐끗했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이런 걸 잘 생각지 않고 무조건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시기를 이야기하는데요. 솔로몬은 끝이 좋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지혜를 요구한다. 그건 결국은 솔로몬의 뒤도 모르고 무조건 솔로몬처럼 되길 바란다. 그냥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서 이제 이 모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이방인 제사장,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몇 명 등장해요. 앞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장면이 앞에 창세기에 나와요. 그때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오죠. 그 사람도 이방인 제사장이에요. 정확하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나. 아무튼 아브라함과 밖에 아브라함의 그 족속 밖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바뀌어 가요. 두 번째는 요셉의 또 장인 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우리는 이것을 쉽게 생각하는데 온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온이라는 지역에 있는 태양신을 예배하는 일을 집전하는 제사장이 바로 요셉의 장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요셉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또 하나님은 이방인을 무조건 적대하지 않습니다. 그 근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멜기세덱이나 보디베라나 이드로 같은 이런 사람이 있었다와 더불어 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이방인들을 배척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강조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바깥의 사람들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끼리끼리가 좋잖아요. 그죠? 우리끼리 잘 지내는데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끼려고 하면 불편해 하거든요. 우리 동네에 잘 살고 있는데 낯선 사람들이 오고 이사를 오고 낯선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옷 입는 모든 게 우리와 다르다면 불편함을 느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계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또 하나님이 창조물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왜 특별하냐?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많은 자들을 이끌도록 세우신 자예요. 그렇지 그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대단해서 택한 줄 아느냐? 너희들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미약한 자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택한 받은 민족이고 가장 탁월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도 이제 이드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이 장면이 정말 중요한 장면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이야기를 모든 사건을 따라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은 우리가 사는 곳에, 우리라는 말은 우리를 포함하고 우리 주위를 다 말하는 거죠.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자기들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도 함께 예배해야 될 거예요. 제사장은 제가 항상 강조했습니다. 제사장은 혼자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요? 회중을 이끌어야 되거든요. 결국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다른 나라들이 많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곳에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교회 바깥에 많은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사는 곳에 하나님의 찬양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또 재개발을 위해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 주일학교 아이들, 그래도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잘 모르시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리고 유초등부 아이들도 또 유치부 아이들도 예배드리러 꼬박꼬박 잘 나옵니다. 안전하게 예배를 잘 드리기를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우리 함께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사는 곳에 하나님의 찬양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이 교회 바깥으로 흘러가며 교회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